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결정을 어떻게 내릴까? 이 결정을 잘 내려야 되는데 이 결정을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 보면은 그러면은 이 결정 장애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런 결정 장애에 빠지게 되냐 하면은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잘 하려고 최선의 것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결정장애에 빠지는 거. 그래서 결국 아무것도 결정을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하려고 하니까. 또 그러면 잘하려고 하지 말자. 그러면 그냥 대충하자. 그래서 결정을 내리면은 결정장애에는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꼭 후회를 합니다. 그래서 후회스러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순환이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면 결정을 못하는 결정장애, 아니면 결정을 하고 오는 후회, 또 결정장애 후회, 결정장애 후회. 그러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는 악순환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그렇게 반복되는 악순환 되지 말고 선순환 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은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결정하는 상황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물론 결정을 이렇게 오래 할 필요가 없는 것들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오늘 뭐 찌개 먹을까? 밥 먹을까? 국 먹을까? 아니면 뭐 무슨 찌개를 먹을까? 이런 거를 매번 고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거는 그냥 뭘 먹어도 되고 그거는 후회해도 후회라는 것도 별 의미가 없는 거고 그리고 잘 먹었다 해도 결국은 밥 한 끼고 그런 사소한 것들은 넘어가도 되는데 정말 중요한 이 길로 갈 것인가 저 길로 갈 것인가 이걸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과 함께 할 것인가 함께 하지 않을 것인가 내가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런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의지한다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 의지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답은 나와 있습니다. 이 답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답을 반드시 들어주세요. 이건 하나님께 물으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을 조르려는 거죠. 하나님의 목을 조르려는 거죠. 하나님께 보이는 목이라는 게 있으면 그 목을 아주 졸라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혹은 하나님을 못 조르면은 나를 조르고 싶은 마음도 같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까? 자학하는 거죠. 야, 내가 이 정도인데? 내 목을 조르면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지 않을까? 그건 묻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내 고집을 피우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 앞에서 고집 피우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도 안 되는 고집을 피워요. 그래서 먹지 말아야 되는 걸 먹어야겠다. 사지 말아야 되는 걸 사야겠다. 가지 말아야 되는 걸 가야겠다. 부모가 난처합니다. 그게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조르기 시작하면 그걸 통해서 오히려 더 큰 고통을 얻게 돼요. 이거 꼭 해야 됩니다 했더니 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내가 꼭 붙들어야 됩니다 했더니 그 사람 붙들었더니 나중에 그 사람 때문에 아주 험난한 일들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일들을 겪다 보면 세상에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없구나라는 걸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일을 했다가 뭐 건강을 잃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만났다가 혹은 악한 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이 길로 갔다가 저 길로 갔다가 그때는 좋아 보였는데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달라 보이는 샀는데 가치가 폭락하고 또 했는데 그 일이 안 좋은 일이 되고 그런 것들이 뭐 아침 저녁으로 혹은 또 오늘 내일 다르고 또 다음 달 또 내년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한다면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분별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응답이 꼭 있어야 된다. 응답. 응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보게 되지만 응답을 받지 못하더라도 응답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깨닫는 응답이 있어요. 받는 응답도 물론 있는데 깨닫는 응답도 있어요. 그래서 응답을 받고 안 받고 혹은 응답의 어떤 내용이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 이게 더 정확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그렇게 따랐는데 어려움이 생긴다. 뭐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따랐는데도 뭐 문제가 생긴다. 그런 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그것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드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과정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뜻의 이제 귀함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결정장애냐 후회스러운 선택이냐 이 속에서 헤매는 자들이 아니라 아 하나님의 뜻은 이거구나 그 뜻을 날마다 깨닫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삶이 더 성장하게 되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 같은 건 없어. 하나님의 뜻은 필요 없어.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깨달아가면은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밝은 곳이니까. 그것은 올바른 곳이에요. 그것은 우리의 정신세계를 단지 인간으로만 남아있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더 향상시키는 그런 과정이 됩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뭐 장애만, 혼란만, 후회만 있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그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깨닫는구나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가로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여기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다윗이 여쭙고 하나님은 또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또 아뢰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을 보면 우리는 아 신기해요. 아 그러면 좋겠다. 물으면 뭐 대답해주고 또 자세히 또 물으면 또 대답해주고 이러면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만하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계속 읽어보다 보면 그게 아닌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과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걸 발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한 번의 응답으로 두 번의 응답, 세 번의 응답, 네 번의 응답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전혀 다른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의지 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후에라고 말하는 이 후에라는 이 사건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블레셋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리고 많은 피해를 입고 그 다음에 우리가 혹시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가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언약궤도 가져갔는데 패배하면서 언약궤도 뺏겼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도 가져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완전히 이제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다윗은 이제 더 이상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됐어요. 다윗은 자유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쫓아와서 다윗은 블레셋으로도 도망갔거든요. 블레셋 속에서 안전하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죽었으니까 이제 그렇게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그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무방비 상태가 되었고 그리고 그럴 때 다윗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제가 어디로 가면 되겠습니까? 다윗이 어디든지 갈 수 있지요. 다윗이 블레셋에 살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 갈 수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전역에 흩어져서 어디든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스라엘이 싫으면은 다른 나라로도 확장돼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뭐 아람이라든지 암몬이라든지 애굽이라든지 뭐 어디든지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할 때 이스라엘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어디로 이스라엘의 성읍 중에도 어디로 가리까 할 때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이 이제 예루살렘과 가까운 유다의 한 성읍이었는데 이 헤브론으로 가라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그가 선택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이렇게 이렇게 따르는 것은 그것은 그 말씀이 너무 좋고 그 말씀이 아주 기가 막히게 나한테 유익되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런 의미도 있죠.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스라엘의 무방비 상태로 이스라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겠고 블레셋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겠고 또 유다 성읍 중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헤브론으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르는 것은 아 이게 전략적으로 제일 중요해. 아 이게 나한테 내 이후의 삶을 결정하는 데 제일 중요해. 그래서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선택과 결정의 과정이 뭐가 되냐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적인 과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어느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뭐 너무 많은 그런 진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진로 속에 불신자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그걸 하나님께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적인 과정이 되어가는 것이지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묻지 않고 우리도 묻지 않고 그러면 달라질 게 하나 없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기준이 나오겠죠. 뭐 편한 기준, 또 자기 마음에 드는 기호의 기준, 혹은 다른 사람들의 어떤 영향의 기준, 그런 기준들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기 때문에 그 기준들에 동일하게 그래서 그냥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고 신앙적인 기준,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한다 할 때 받는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죠. 혹은 그것으로 인해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죠. 나는 아주 이제 신물이 납니다. 혹은 또 무방비 상태의 이스라엘에 언약궤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저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모세도 애굽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뭔 좋은 일이 있다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갑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우리들이 신앙적인 과정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게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좋으냐 나쁘냐 이 기준을 넘어서는 더 가치 있는 기준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에요. 단지 내가 편했느냐 아니면 불편했느냐 나한테 좋았느냐 나빴느냐 내 마음에 맞았느냐 틀렸느냐 이런 기준을 넘어서는 더 큰 가치, 하나님의 뜻을 따랐느냐 따르지 않았느냐 이 기준을 갖는 거예요. 이 기준을 갖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자랑할 것을 만들게 됩니다. 전 하나님의 뜻을 따랐습니다. 그건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결정했으니까.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랐다면 어떻게 그런 결정을 내렸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평생의 자랑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따랐습니다. 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럼 그래서 뭘 했는데요? 그래서 밥을 했고, 그래서 뭐 농사를 지었고, 그래서 장사를 했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따른 일이 된 거예요.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는데,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데, 오직 그거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는 신앙인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일과 오묘하게 연합이 되는 것이에요. 뭐 제자들 중에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근데 의사를 왜 했느냐? 그 의사가 되는 게 그 당시에 또 오늘날과 같은 그런 돈벌이와 혹은 또 뭔가 신분 상승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학을 공부해서 그가 의사가 됐고 그럼 의사면 의술을 전파하고 또 의사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의사로서의 공부를 한 누가가 전도여행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니 그러한 공부를 하면서 전도를 하고 또 전도를 하면서 또 거기서 병자를 이렇게 치료해 주면서 또 전도를 하고 그래서 누가의 그 직업은 그가 하게 된 하나님의 일들과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가 천막 만드는 일을 하는 것은 그 천막을 세우고 혹은 또 조립하고 제작하고 그런 일을 하는 것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또 적절했습니다. 그러니 직업을 위해서 신앙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신앙을 위해서 직업이 존재하는 거예요. 생활이 신앙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앙을 받쳐주니까 결국 그 사람은 신앙이 남는 거죠. 그 사람이 뭐 경찰을 했건 군인을 했건 장사를 했건 공무원을 했건 신앙을 받쳐주는 결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이제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이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처음 말하는 계시적인 응답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응답이에요. 계시적인 응답. 어디로 갈까요? 말까요? 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이런 건 계시적인 응답. 이것은 직접적인 계시일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계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뭐 어머니가 기도해봤는데 너는 그 올라가는 게 좋겠다. 혹은 아버지가 기도를 했는데 헤브론이라는 걸 꿈에 봤어. 그럼 간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거죠. 내가 꼭 나한테만 계시가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계시를 받아서 왜 태몽도 본인이 꿀 수도 있지만 가족이 태몽을 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계시를 주세요. 근데 이 계시 전혀 없는 그러면서도 응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상황적인 응답. 상황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말씀을 안 해주세요. 나한테나 다른 사람에게나 어떤 것으로나 응답을 안 해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요. 그러면 이거는 상황적인 응답입니다. 그럼 이 상황적인 응답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니까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하나님의 계시적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상황적인 응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상황적인 응답의 시간은 뭐냐면은 응답이 없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답이 없어요. 묻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죠. 답이 없어요. 근데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요. 그러면 그 상황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과정이 되는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이 상황을 통해서 응답하시는구나. 실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헤브론으로 가라라는 말씀 뒤에 다윗이 어떤 일들을 하게 됐는가 하면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이노암과 갈멜사람 나발의 아내 되었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이건 응답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하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을 잘못 이해하다 보면 하나님이 매사에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앉아 일어서 또 누워 달려 이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떤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세요. 스승이 제자를 가르칠 때, 뭐, 귀에다가 이어폰을 끼게 해가지고, 이제 너는 앉아라, 일어나라, 오른쪽으로 가라, 왼쪽으로 가라. 이렇게 제자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혼자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가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배운 시간이 있고, 자기가 해보는 시간이 있는 거죠. 그게 잘못됐으면 또 다시 가르쳐 주고, 그 다음에 혼자 해보는 시간. 근데 혼자 해보는 시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시간이 아니라 배운 거를 적용해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스승이 보기에 아 제자가 됐다. 네가 합격이다. 뭐 요리를 가르치는 스승이라면 네가 이제 내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요리를 그렇게 할 수 있으니 됐다. 그 정신이 됐다. 태도가 됐다. 내 뜻을 잘 따랐다. 그럼 이제 하산하는 거죠. 졸업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누군가를 또 가르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도 그와 같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는 분별하고 생각하고 근데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생각하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배하고 조정하고 우리를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 방향을 보여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창의적으로, 더 자원해서, 더 자발적으로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는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는 신앙의 과정이 아닌 자기 마음대로, 묻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이건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러면 꼭 자기의 그 감춰져 있던 욕심대로 혹은 또 악한 습성대로 또 세상의 영향대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이런 게 기뻐하시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두 아내와 가족들과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할 때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헤브론 각 성읍에 흩어져서 살게 하고 있습니다. 뭐 나도 그렇게는 하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다음번도 마찬가지죠. 내 사람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남의 사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내 사람,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사람, 그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다른 사람은 그 사람들은 그 뭐 알아서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보여주는데 함께 했으니까 같이 있었던 거니까 그리고 또 같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도 그 은혜에 포함시키는 그것은 가르쳐준 게 아니고 그가 깨달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 응답에 연속을 해주실 때 계시적인 응답 혹은 또 상황적인 응답 뭐 꼭 계시적인 응답만 있는 게 아니라서 상황적인 응답 이런 연속성 속에서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뭐 꿈에 뭐가 나타났다 혹은 누구한테 기도를 받았다 혹은 또 내가 뭔가 어떤 특별한 경험이 있었다 그러면 그것이 지금까지 응답의 연속성 속에서 분별해야지 아니 어느 날 갑자기 선교를 하겠다고 나타나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집을 팔아서 뭐 다 바치겠다고 하고 혹은 어느 날 갑자기 뭐 자기를 자해하겠다고 하고 뭐 뛰어내리겠다고 하고 누굴 죽이겠다고 하고 그래야 된다고 하고 내가 계시가 있는데 그걸 지켜야만 한다고 하고 그러면 이게 이 연속성 속에서 이게 맞는 얘기겠습니까? 왜 그런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셔서 누굴 죽여야 돼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내가 나를 자해해야 돼 내가 뭐 어느 곳에 들어가야 돼 그게 하나님의 정말 계시와 다른 것은 연속성이 없어요. 연속성이 분별해야 하는 거죠. 왜 그런 생각이 드는지 그 속에 있는 그 악한 감정과 그 속에 있는 그 두려움과 분노와 미움과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게 사탄의 음성이었던 거죠. 사탄의 음성은 뛰어내리고 싶지? 뛰어내려! 먹고 싶지? 먹어! 이제 이 모든 것을 갖고 싶지? 나한테 절해! 그 욕심을 아주 교묘하게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계시로 나타나더라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포장하는 사탄인 거예요. 나타났다고 해서 다 천사가 아니고 광명한 천사로 위장한 사탄인 거죠. 뭐 오늘 꿈이 안 좋았어요. 꿈에 밤새 시달렸어. 그럼 뭐 오늘 스케줄 다 취소해야 됩니까? 오늘 계획한 거 다 끝내야 됩니까? 그 꿈을 꿨다고 해서 그 꿈이 연속성 속에 있어서 내 걱정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 근심이 나타나는 것, 내 두려움이 밤새 두려워했던 그것이 꿈으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가 지어낸 거예요. 분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런 걸 하다 보면서 이제 이거를 걸러내는 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요리사가 좋은 요리를 만들려면 재료를 걸러내야지. 요리사가 유통기한 안 봐. 요리사가 어디서 이걸 나왔는지 이걸 신경을 안 써. 그러면 그건 요리의 기본이 안 된 거예요. 유통기한 혹은 또 산지 이런 거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은 요리를 백날 한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다 쓰레기인데 분별을 하니까 가장 좋은 산지에서 가장 좋은 제품을, 재료를 볼 눈을 갖게 되고 가장 싱싱할 때 요리를 따다다닥 해가지고 그걸 딱 내놓으니까 그게 실력인 거죠. 그냥 거기다 뭐 조미료 넣고 뭐 해서 포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질 속에 있는 핵심을 깨달으니까 그걸 더 잘 드러내서 요리의 맛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희가 그 체인점 고깃집에 가봐도 어떤 고깃집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근데 체인점인데 거기는 또 고기가 맛이 없어요. 신기하죠? 체인인데 똑같은 고기를 받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는 이상하게 맛있어요. 똑같은 체인인데. 거기에 뭔가 잘하는 면이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도라고 해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성도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 그런 거는 한 번도 생각해 본, 그냥 내가 내 하고 싶은 거를 하는 성도도 있어요. 내가 내 하고 싶은 걸 하지 내 뜻을 실현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자고 하면 또 불편하게 생각해요. 내가 중요하지 무슨 하나님이 중요합니까? 종종 제가 미국의 설교 방송 보는데 좀 걱정스러울 때가 있어요. 미국의 설교 방송을 보다 보면 그 부흥을 중시하고 그리고 또 발전을 이렇게 바라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모여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어.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야. 우리에게 복이 넘칩니다 하면 사람들이 막 좋아 죽어요. 좋아 죽어요. 막 눈물을 흘려요. 우리가 복을 받은 사람이래. 그 복이 어디서 오는지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이더라고. 내가 복을 받는 거에만 아주 해가지고 막 거기에 젖고 눈물 흘리고 막 뜨거워하고 우리가 복 받는 사람이야. 우리가 이제 잘 살 거야. 근데 이게 미국 선교 방송이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왜냐하면 그런 걸 우리가 또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주 맹목적인 그 맹신, 광신. 그래서 나중에는 뭐 이래라 저래라 하면 또 정말 그렇게 했던 그 지난날의 신앙의 흐름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올라가면 신앙이 성장하지만 여기서 에이 별거 아니야 하면 떨어지면 그 다음부터 쇠퇴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떨어지는 게 우리 현재 우리 분위기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은 상관이 없어요. 그냥 거기서 그 다음엔 이제 회의주의에 빠지고 냉소주의에 빠져서 역시 별거 없어. 역시 내가 하는 거야.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분별해야 돼요. 분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 온전하신 뜻을 찾고자 하면 좋고 나쁨 이상의 더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게 나한테 나쁘게 돼요. 네가 섬겨라. 이게 얼마나 나빠요. 제가 왜 섬깁니까? 네가 포기해라. 제가 왜 포기합니까? 내가 가정에서 서열 1위여야 되는데 내가 왜 맨 마지막 서열이 되냐고요. 물을 먹어도 다 먹고 개도 먹고 그 다음에 내가 물을 먹어야 된다면 이게 얼마나 서열이 낮은 거예요. 개도 간식을 먹고 개도 물을 주는데 내가 맨 마지막에 물을 먹어야 된다. 그런 식이라면. 그러나 그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에요. 하고 마지막에 물을 먹는 아버지. 네? 챙기고 마지막에 짐을 들고 나오는 어머니. 학대당한 겁니까? 네? 독박 육아를 한 건가요? 혹은 또 다 간까지 내어주는 그런 어떤 ATM 기계로 살아온 그런 남편입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찾고자 한다면 그러면서 내가 책임을 졌구나. 그러면서 내가 섬겼구나.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한 뜻을 이루었구나. 그걸 깨달을 수 있어요. 아니고 왜 나만 가지고 이래? 왜 나만 이렇게 괴롭혀?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못 받아들이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아름답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그걸 바라보게 하시니까 그게 결국은 사실은 제일 좋은 결정이었던 거예요. 내가 희생하는 거. 혹은 내가 참는 것, 내가 용서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진로 속에 가장 중요한 방향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말할 게 있다. 아,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때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그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때 제가 마지막 말단에 섰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일에 이렇게 도와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죠. 요셉이 두 번 울었습니다. 창세기에 요셉이 두 번 크게 울었다는 게 나와 있어요. 두 번, 한 번 언제 울었냐면은 아버지의 고통을 알게 됐을 때. 그래서 이제 형 유다가 하소연하는 거예요. 베냐민만 데려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베냐민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 동생, 그 형이, 요셉이란 형이, 그 요셉 앞에서 얘기한지도 모르고. 예? 애굽의 총리로 지금 살고 있는 요셉 앞에서. 요셉이란 형이 있는데 그 요셉이 이 짐승에게 찢겨, 사실은 자기가 팔았는데, 짐승에게 찢겨서 죽은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너무너무 슬퍼했습니다. 이제 베냐민도 데려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살려주세요. 근데 그때 요셉이 막 울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고통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베냐민만 데려가다가 잘 살게 해야지 하려다가 다 오세요. 다 오세요. 온 가족을 제가 살리겠습니다. 그때 생각이 탁 트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래서 온 가족을 다시 이제 자신이 있는 애굽으로 또 옮겨와서 살게 한 다음에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 야곱이 죽었을 때 요셉이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 형들이 와가지고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에게 복수하지 말아주세요.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이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형들과 형들의 자녀와 그 자녀의 자녀까지 제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애굽에서 그 70명이 내려가는 그 일부였지만 그 야곱의 가족들이 나중에는 이 큰 400만이 넘는 그런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되는 하나님의 뜻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깨달음이 바로 단순한 자기 생각과 판단이라 응답의 하나하나 두 걸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걸 못 보고 응답은 있는데 그냥 단순히 내 기도에 응답. 아, 이렇게 응답하시고 저렇게 그것만으로 끝나면은 응답받고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또 자기의 편한 삶을 살고 또 응답 조금 받았다가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을 못 가요. 응답 이후에 상황적인 응답을 못 봐요. 결과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못 깨닫는 거죠. 계속 거기서 맴도는 거죠. 그러나 그 응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가 이해하고 분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곱이 한 일을 보십시오.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을 삼았더라. 유다 족속이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사울 왕에게 쫓기던 사람일 뿐이었는데 왜 나를 왕으로 삼아서 왜 나로 하여금 부담을 갖게 하냐? 아, 난 싫어. 난 그냥 조용히 살 이러지 않고 왕이 되었어요. 왕을 삼으니까 또 왕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며 그러면 사울을 장사하고 길르앗 야베스와 사울은 예전에 어떤 관계였냐면 길르앗 야베스가 침공을 당했을 때 사울이 달려가서 그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아주 사울을 정말 진심으로 따르고 추종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사울 편이에요. 사울 편. 길르앗 야베스는 사울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다 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습니다. 네 사람, 내 사람, 이쪽 편, 저쪽 편 어떻게든지 이제 갈라가지고 너희는 너희끼리, 우리는 우리끼리, 우리끼리 우리 유다끼리, 나머지는 다 니네들이 알아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다 보니까 너희 주 사울을 그렇게 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아 너희가 참 축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을 격려했습니다. 그건 가르쳐준 게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뜻으로 나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발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뭐 직장을 갖게 됐어요. 뭐 하나님의 뜻으로 돈을 벌게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아 내가 이런 은혜를 나타내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내게 이런 재주가 있고 기술이 있고 아 그럼 이 기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확장시키라는 뜻이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면 그러면 얼마나 풍성하겠습니까? 다윗은 자신의 성공과 욕심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뭔 짓을 하든 복을 주셔 그렇게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지, 그걸 향해 나아간 사람들이에요. 그걸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풍자하는 줄 아십니까? 네?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마치 부적 찾듯이 아니면 주문 외우듯이 주문, 마법, 주술, 굿 그런 거나 신앙생활에 다를 게 뭐냐, 자기를 위해서라면 얼마나 그런 걸로 희화화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근데 또 우리가 봐도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말 그런가 헷갈리기도 하고 진짜 우리는 우리 자신만 잘 되면 되는 사람들인가?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사람이라서 뭐 도망간 노예도 용서해주고 혹은 집 나간 아내도 다시 품어주고 하나님의 뜻에 그 풍성한 은혜를 항상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 그걸 이루자 하는 사람들. 그러니 그런 믿음이 나중에 세상을 이기는 거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응답대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자기가 이제 알아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워갑니다. 그것은 계시적인 응답만이 아니에요. 상황적인 응답이고 거기에 이 생각이 미치게 되면 그 다음엔 그것으로 힘써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을 놓치고 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그것으로 또 탐닉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은 풍성하여 여러 가지 계시적인 응답과 상황적인 응답을 통해 주의 뜻을 알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그걸 보면 그 속에 구원이 있고 그걸 보면 그 속에 상급이 있으며 그걸 보면 그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영광이 있사오니 그것을 보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깨달은 이것을 가지고 또 한 주간 힘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영광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